안녕하세요. 좋은 만남, 수요성서대학 제11강 예수의 비유, 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사전 녹화 방송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또 삶으로 살려고 하는 결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거짓과 가짜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생활들을 유지해 갈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도 성서 공부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이 시간 마음 집중하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배우려는 열정을 가지고 또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단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밭에 숨겨진 보물을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밭에 숨겨진 보물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과 공동 번역 두 개의 버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내용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예, 새 번역이었습니다. 공동 번역은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그 보물을 찾아낸 사람은 그것을 다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예, 이렇게 본문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선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성서대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것들이 상당히 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소재들을 비유로 사용했다 그런 내용들 공부를 했죠. 예를 들면 누룩과 같은 경우는 누룩은 쉽게 뭐좀 썩고 부패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공부를 했었죠. 예, 또뭐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겨자씨도 쉽게 퍼지긴 하지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픈 그런 것들인데 오히려 네바논 백향목 같은 그런 쓸모가 있고 또 우람한 그런 나무를 하나님 나라에 비유했으면 적합할 텐데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물의 비유죠. 보물은 뭐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다 좋아할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제국에 적합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비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주 단순해요. 비유가 그냥 저한 절짜리 그런 비유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이 압축이 돼 있어서 이것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 좀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많은 듣는 사람들이 그 많은 상상을 해야 되고 또 이 내용이 어떤 걸까 자체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보물찾기라고 하는 것은 뭐 평범한 그런 일상을 벗어난 아주 예외적이고 예기치 않은 그런 행운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물을 접하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보물을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물 찾기 한다고 막 이렇게 보물 지도 같은 거 그리고 막 자꾸 그런 거 보고 신기하다고 그러고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물을 찾는다고 산속에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일상적인 그런 내용들은 아니죠. 예, 고대에는 그 보물을 땅에 묻어 놓는 것이 보편적이었죠. 뭐 지금이야 어떤 그런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은행에다가 맡겨 놓는다거나 은행 금고에 보관한다거나 뭐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뭐 과거에는 그런 뭐 은행이라든가 그런 금융 시스템이 발전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어디다 넣느냐? 보통 땅속에 묻어두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현금을 뭐 침대 매트리스에 넣어놨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뭐 보물을 당연히 땅에다 묻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러나 물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몰래 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한 것의 은유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이 그 어떤 뭐 지혜와 명철, 뭐 그런 것들이 근본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잠언이나 시편서에서 많이 볼수 있는데, 거기서도 이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또 그것을 얻는 것을 보물 찾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잠언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은,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생명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예, 이런 내용이 있는 거죠. 보물 찾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 또 그런 것, 명철을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종종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물, 그 아빠 유다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탈무드 같은 데에서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보물이라는 건 뭐냐? 어떤 아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사람이고 또 아주 지혜로운 그런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해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라비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사람 살림이라는 게뭐 좋다가도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형편이 어려워져서 더 이상 이제 그 랍비들을 돌볼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그 지혜로운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이제 밭이 하나 남았는데 그 밭의 절반을 팔아서 그걸로 랍비를 돕고 나머지 그 밭의 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아빠 유다가 그 얘기를 좋게 들어서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자기의 가진 전 재산인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또 연상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요, 남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참 운이 없게도 밭을 갈고 있던 암소가 다리가 부러지면서 그 자리에 쓰러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암소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낑낑대는데 보니까 그 암소의 다리가 부러져 있는 그곳에 보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꽤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 보석을 팔아가지고 다시 라비들을 돕고 또 자기도 먹고 살고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보물 이야기죠. 가난 중에도 의로운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관대하게 베풀고 하는 그런 행동,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불행의 연속인 사람을 에게 보상을 내주시고 선물을 내주시고 상을 주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보석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보물의 비유는 이 아빠 유다와 같이 그렇게 뭐 선한 일을 했느냐? 그런 거에 대한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밭을 갈았어요. 자기의 밭이 아니었던 것이죠. 뭐 아마 뭐 소작을 하던 그런 밭이었을 텐데 그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단지 그 이야기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보고서 그것을 다시 숨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땅 주인에게 그 밭을 사죠. 그러면서 그 보물을 챙겼다 하는 그런 간략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이거나 뭐 그런 내용들은 전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네, 내용 탐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찾는 이 사람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밭을 사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내용이 너무 단순하죠? 그 다음에 어떤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느낌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옳았는가, 의로웠는가, 아니면은 법적으로 정당했던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왜냐면은 보물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제국에 대해 아주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의 노력이나 선한 것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그 보석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밭주인에게 알지도 않고 그거를 밭을 사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산 것은 밭인가? 아니면은 보석이 포함되어 있는 밭인가? 그리고 이 보석은 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적으로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소유주에 대한 증거가 있을 때에는 그 발견 사실을 공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동전 한입 정도는 뭐 그거 뭐 누가 떨어뜨렸을지 특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동전 다발을 발견했다.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그러면은 그거 같은 경우는 주인이 찾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주인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다가 무슨 보물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나타난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가 갖게 된 거죠. 뭐 어찌 보면 비슷하죠. 우리가 길가를 가다가 뭐 지갑을 주웠다. 그래가지고 지갑이나 아니면 뭐 금품이나 그런 걸 주웠다. 경찰서에 갖다 줬을 때 경찰이 만약에 그 주인을 찾아줄 수 있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보상금을 받으면서 그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만약에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거를 그 주순 사람에게 준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 비유는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이 비유가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횡재를 해가지고 그 발견한 사람이 정말 기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과연 이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인가, 뜻하지 않은 횡재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 이야기를 듣게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웃겠죠. 그러나 그 보물의 원래 주인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밭에 감춰져 있다면 아마 그게 그 가족 또그 조상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자면 억울하게 강탈당한 것 같은 일을 당했던 그밭 원래 소유자는 어떻겠느냐? 그건 당연히 분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짧은 이 비유 내용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가 밭을 그렇게 산 행동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사람들이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뭐 공짜로 그런 걸로 얻었으니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그게 왜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 왜 그런 엄청난 보물이 발견되는데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보면은요,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숨김과 찾음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있는 거죠. 우연하게 보물을 발견하게 됐죠. 찾았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묻어둡니다. 그리고 매우 기뻤어요. 기뻐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그런데 보면은요, 이게 이그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이 찾은 문어든 기쁨 돌아감 판다 산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다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는 하나의 세트 같은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뭐 내가 이것을 이게 누구 걸까? 이걸 누구에게 돌려줘야 될까? 어떻게 주인을 찾아줘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같은 내용들은 전혀 없이 그냥 되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야, 행운이다, 땡 잡았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나 거기에 대한 고려나 숙고나 고민이나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 일들이 아주 물르듯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 비유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은 또이 밭을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구나,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아니면은 이건 내가 발견했으니까 반드시 나눠 갖자고 할까, 그런 거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야, 이건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다, 이거를 그냥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우연한 기회에 아주 값 나가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땅을 파다가 이런 걸 발견하게 됐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누구 거지? 왜 여기에 있지? 이걸 주인이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당연히 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것들을 주셨다 하더라도 주고서 그거를 주인이 누굴까라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렇겠죠. 대부분 다 이걸 내가 어떻게 보면은 몰래 이거를 내가 취득한 건데 이게 혹시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 주인이 이 사실을 누군가 알고서 신고를 해가지고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간 심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 비유는 마치 그냥 야 우리가 행운을 얻었다. 이 주인이 누군지도 관심이 없다. 야 그렇게 행운을 얻는 것이 하나님 나라구나. 뜻밖의 얻고서 우리의 모든 걸다 바쳐가지고 이것을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구나. 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 말씀을 그동안 받아들였고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어떤 도전 아니면은 고민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보물은 분명히 의로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내가 했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어떤 그런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각이 있다면, 이것은 뭐 되게 기쁜 마음으로 이 보석을, 이 보물을 취해도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뭐 우리가 정말 선하게 살았다, 뭐 하나님께 보상받아 마땅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으로는 이걸 보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양심의 문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남아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야 보물이다, 야 다시 숨겨, 그리고 이걸 어떻게든지 내가 취해야 될 텐데 하면서. 그 밭을 사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이 결코 도덕적이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쁨, 보물을 발견한 기쁨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떤 유혹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행운 앞에 이것이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보다는 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것을 들키지 않고 내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걸 빼앗기지 않고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원주인이 누구이든지 간에 이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고 이 비유가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들었을 사람들은 다 야, 그 사람 뜻밖의 행운도 좋겠다라는 생각보다 그보다는 먼저, 야, 그거 그렇게 가져도 되는 걸까?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어떤 보상이나 아니면 행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받게 되는 유혹, 그러면서 우리의 도덕성이라든가 우리의 양심까지도 저버리게 되는 그런 유혹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야 너무 기분 좋아해가지고 그 기쁨에 매몰이 돼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법과 불법을 판단하지 못하고 즉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전제 아니면은 어떤 경고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결과에 나타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지, 할 수도 없게, 우리가 유혹에 빠져버리고, 또 그것을 합리화한다거나, 아니면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 앞에, 우리 항상 놓여있게 된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밭에 숨겨준, 보석과 보물과 같은, 그런 것과 비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뜻밖의 얻은 보물들과이 아니라 그것을 앞에 놓고 그것을 유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는 그런 경고와 아니면 그런 고민거리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결코 이 비유의 핵심은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기쁨, 뜻밖의 얻은 기쁨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뭐냐? 잘못된 보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현혹당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의 양심을 팔아버리지 않고 또 그런 것들에 우리의 어떤 윤리와 도덕을 내팽개치면서 그 뜻밖의 이익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할 것인가? 즉 하나님 나라는 그런 물질적인 옳고 그름을 내팽개치고 그런 사리분별을 하지 않고 얻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유혹 앞에 우리가 올바로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할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의 제국,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렇게 뜻하지 않게 얻는 어떤 그런 이익이나 또 뜻밖의 기쁨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비유를 전혀 다르게 읽고 다르게 해석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신심을 지킬 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삶 가운데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